말씀 들을 때 우리가 마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주신 말씀 잘 담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께서 지금 미국 서부 시대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이 마차를 보고 계십니다. 아마 교회 여러분 중에서 그 미국 서부 LA 쪽으로 여행을 가신 분들의 경우 거의 100% 저 마차를 보셨을 거예요. 그 캘리코 은광촌이라고 하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관광지 마을 안에 전시되어 있는 마차인데요. 이 캘리코 은광촌은 쉽게 말해 우리나라 민속촌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 정확히 따지면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국 민속촌이 뭐 모든 면에서 저 캘리코 은광촌 마을보다 최소한 제 생각에 몇십 배 이상 더 훌륭한데요. 어쨌든 LA를 중심으로 여행을 가시게 되면요, 저 캘리코 은광촌은 거의 100% 필수 코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여행사를 통해서 뭐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가면 반드시 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도깨비도로, 용두암 해변, 뭐 이런 것과 비슷한데요. 자, 그런데 미국 서부 개척 시대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던 마차는요, 저기 있는 그 일인용 마차가 아니라 저기 나오는 저러한 마차였다고 합니다. 저기 있는 마차는 20여 명까지 함께 탈 수 있는 합승 마차였어요. 조금 전에 봤던 1, 2인승 마차는 오늘날 뭐 택시나 자가용에 해당된다. 그리고 저기 있는 다인승 합승 마차는 오늘날 버스에 해당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 그 다인승 합승 마차, 저 마차에서 유래한 한 가지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옴니버스라는 용어인데요. 참고로 어떤 사전에서는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유래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좌우간 이 옴니버스라는 용어가 저러한 이 합승마차에서 유래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날 버스나 전철처럼 합승마차에 타는 사람, 그 타는 사람들마다 제각각 목적이 다르고 각기 가려고 하는 목적지도 다르죠. 하지만 저 합승마차는 이미 정해진 하나의 종착역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뭐 어떤 승객이 타건 그 승객이 어디까지 가건 상관없이 저 합승마차는 단 한 곳의 종착역을 향해 달리기 마련인데요. 자, 이와 같은 합승마차의 특징에서 이제 옴니버스라는 용어가 나온 것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옴니버스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해놨느냐. 몇 개의 짧은 이야기를 모아서 독립된 짧은 이야기를 모아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영화나 연극의 한 형식, 이렇게 정의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그 합승마차에 타는 사람들 목적이 다 다르죠. 제각각 가려고 하는 목적이 다 달라요. 그러나 결국 그 마차는 한 곳의 종착역을 향해 가는 것처럼 이 옴니버스 형식의 영화나 연극도 그 영화나 연극에 등장하는 인물들 다 달라요. 또 스토리도 다 달라요. 장르도 달라요. 제각각 다 다르지만 그러나 제각각 다 다른 그 작품들에 담겨있는 궁극적인 주제는 동일하다. 궁극적인 주제는 동일하다. 이 말인데요. 설교 서두에서 이렇게 이 옴니버스에 대하여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의 설교 말씀이 지난주 설교 말씀과 옴니버스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시죠?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3장과 지난주에 살펴본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내용, 가르쳐. 한쪽은 구약, 오늘은 구약, 지난주는 신약. 예. 구약에 나오는 말씀, 신약에 나오는 말씀 다릅니다. 문학적인 장르로 따져봤을 때도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이 장르가 달라요. 또 등장하는 인물 당연히 다르고 또 기록된 사건도 양쪽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궁극적인 주제는 동일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강해 설교가인 척 스미스 목사는요, 그 지난주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이 말씀의 주제를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했어요. 왜냐?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의 모습을 가져야만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마르다의 모습을 버려야만, 기억나시죠? 예. 마르다처럼 타인과 비교하는 모습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그래야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본문인 잠언 3장 1절로 10절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나? 이와 같은 주제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행복한 삶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세 가지 표현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을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표현. 셋째,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표현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먼저 내 아들이란 표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 내 아들이란 표현은요, 오늘 본문인 잠언 3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잠언 전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려 23번이나 나와요. 그럼 저기 나오는 내 아들이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일단 잠언의 저자가 누구인지부터 살펴보면요, 잠언의 저자, 예, 얼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이, 물론 잠언 전체 내용 1장부터 31장까지 전체 내용 중에 일부는 누가 이 내용을 기록했는지 알 수 없는 저자 미상의 내용도 들어있고, 또 잠언 30장과 31장의 경우는 솔로몬이 아니라, 예, 각각 아골과 르무엘이라는 인물이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잠언 전체 내용 중에 거의 대부분을 솔로몬이 기록했다는 거 분명한 사실이고요. 오늘 본문인 잠언 3장 역시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학자들은 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내 아들, 이 내 아들에 대해서 이 내 아들이 누구냐? 일단 예,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은 남유다 왕국의 첫 번째 왕인데 르호보암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 본문에 나오는 내 아들이 전적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딱 한 사람만을 가리킨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 아니에요. 왜냐? 내 아들이라는 표현에서 저 아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벤이라는 단어인데, 이 벤이라는 말은요, 구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흔히 누구누구의 제자, 이런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제자들 중에서 스승이, 선생님이 자기 제자들 중에서 제일 아끼고 총애하는 애제자,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유대 사회에서도요, 랍비가 자기 문화에 있는 여러 제자들 중에서 가장 신이 많은 제자를 향해서 베니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아들이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동시에 솔로몬이 아끼고 사랑하는 솔로몬의 신하와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본문에 나온 내 아들이란 표현, 궁극적으로 볼 때 우리 모두, 궁극적으로 볼 때 우리들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내 아들이란 이 표현 대신에 각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야 됩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내 아들이란 이 표현에다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연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우리 다 같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본문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이렇게 하지 말고. 깜짝 다시. 저 방송실에서 갑자기 화면을 바꿔서 제가 실수했잖아요. 자, 제 각자 이름을 넣어서 읽는 거예요. 에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연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 잠깐만요. 저도 조금 전에 실수했는데, 여러분도 저는 우연아, 그리고 여러분도 우연아 그러면 안 되시죠. 예.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라니까요. 아니, 저 이름을 따라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연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예. 성경 말씀에다가 본인 이름을 넣어서 읽으니까 조금 어색하십니까? 예. 여러분, 내 아들이란 이 표현 대신에 반드시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이 표현 속에 들어가야 한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1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두 번째와 세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예, 조금 이따가도 이 본문 읽을 텐데, 예, 이제부터는 그냥 본문 그대로 내 아들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의미는 자기 이름이고요. 자,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두 번째 표현과 세 번째 표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내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는 것인데, 일단 2번에 나오는 나의 법, 3번에 나오는 나의 명령, 이게 뭐냐?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개인이 말하는 솔로몬이 정해놓은 솔로몬의 법과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참고로 오늘 본문인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10절까지 홀수절과 짝수절로 나누어서 1, 3, 5, 7, 9 홀수절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고, 2, 4, 6, 8, 10 짝수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사람들이 받는 구체적인 복의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 3절과 4절, 그리고 5절과 6절, 7절과 8절, 9절과 10절, 이렇게 본문 말씀을 5개의 묶음으로, 5개의 소주제로 나누어서 그 5가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 말씀을 홀수절과 짝수절로 나누고 5개의 소주제로 정리해서 하나하나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 방법,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저도 교우들 가정이나 사업장을 신방해서 본문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 말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본문 말씀을 홀수절과 짝수절로 나누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그런데 본문을 5가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로, 본문 전체를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즉 1, 3, 5, 7, 9 홀수절을 하나로 묶어서 1절을 그 대표로 하고 그 다음에 2, 4, 6, 8, 10 짝수절도 하나로 묶어서 그 대표를 2절로 보는 겁니다. 자, 방송 보시고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예. 1, 3, 5, 7, 9 홀수절의 대표가 몇 절이라고요? 1절. 2, 4, 6, 8, 10 짝수절의 대표가 2절이라는 거예요. 자, 이 방법으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 내용 전체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주제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송실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은 결국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장수와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에 나온 장수와 평강의 복이라는 것 뭐 단지 장수, 평강 이 두 가지 복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본문 4절부터 10절까지 나온 모든 복들을 대표하는 모든 복들을 포함하는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예,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 역시 본문 3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구체적인 모든 명령들을 포함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종교개혁자 칼빈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을 저런 식으로 홀수절 짝수절 나누어서 하나의 주제로 요약했을 때 주의해야 된다 조심할 것이 있다 뭐냐 본문의 무게 중심을 짝수절에만 두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주의해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의 말씀. 그리고 네가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복주심의 말씀. 명령의 말씀과 복주심의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보통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지요? 명령의 말씀, 복주심의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이 눈앞에 있습니다. 어디다가 보통 우리 눈이 어디에 초점이 가 있죠? 거의 대부분 십중팔구 예, 무엇을 받는다고 하는 복주심의 말씀을 그것만 향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이 두 가지 말씀이 주어졌을 때 명령의 말씀과 복주심의 말씀이 있는데 명령의 말씀은 슥 뒤로 하고 복주심의 말씀에만 초점 맞추는 그거를 주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오늘 본문의 연관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이 구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은혜로운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이루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 되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한 가지 내용 그 내용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질 것이다 응답될 것이다.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보셔요.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심령 속에 확실하게 새겨 놔야,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종의 이걸 반대급부 아닙니까? 주고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상호간에 야 줬으니까 받는다, 내가 받기 위해 줘, 이런 반대급부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말씀과 뒤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로 연결됐다는 연결의 차원. 다시 말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앞에 나온 필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이것과 동일해.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읽자.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두 번째, 세 번째 표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 조건이에요. 무엇에 대한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장수와 평강의 복을 비롯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하게 되는 복, 인생의 앞길이 열려지는 복, 영과 육의 강건함의 복, 물질의 풍요함과 재물의 복,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한, 이루어질 수 있는 필수 조건인 겁니다. 중국의 고대 국가인 은나라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양씨성을 가진 부자가 있었는데, 이 양씨는 뭐 재물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지혜를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양씨를 가리켜서 양사부 혹은 양씨 현자 이렇게 불렀는데, 어느 날 이 양사부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신선들이 사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재산과 천지 만물의 이치를 적어놓은 지혜의 지혜, 지혜가 담긴 책을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냥 주워놓고 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구슬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내 모든 재산과 지혜의 책을 물려주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양사부의 재물과 지혜의 책을 얻기 위해 도전을 했어요. 근데 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도 너무나 험했고, 간신히 태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해도 양사부가 숨겨놓은 구슬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구슬을 찾지 못한 채로 1년 가까이 다 되어 갔는데, 자, 그때 옛날 이야기답게 요 대목에서 이제 누군가 나와야죠. 그렇죠? 어떤 젊은이가 짠 등장해서 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 숨겨진 구슬을 찾아서 양사부 앞에 쫙 나왔어요. 아, 무슨 구슬이길래 양사부에 그 많은 재산과 지혜의 책을 얻을 수 있다는 건가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양사부가 이제 구슬 가져온 젊은이 앞에다가 황금빛이라는 이런 상자를 딱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져온 구슬을 이 상자 위에 올려놓으시오. 젊은이가 이 구슬을 올려놓는 순간, 상자 위에 올려놓자 어떻게 했을까요? 굳게 닫혀있던 상자가 쫙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슬이 뭐예요? 이 구슬이 상자를 열 수 있는 열쇠였던 겁니다. 상자 안에는 구슬을 가져온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내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일종의 오늘날로 치면 양도증서, 그리고 천지만물의 이치가 담겨있다는 지혜의 책이 들어있었어요. 일설에는 양사부의 엄청난 재산과 지혜의 책을 가지게 된 이 젊은이가 훗날 삼국시대에 나오는 제갈공명의 선조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엄청난 보화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이 필수 조건을 성실하게 실천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장수와 평강의 복,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하게 되는 복, 인생의 앞길이 열려지는 복, 영과 육의 강건함의 복, 물질의 풍요함과 재물의 복, 이와 같은 복들이 담겨진 보물상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이 필수 조건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수와 평강의 복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하게 되는 복을, 인생의 앞길이 열려지는 복을, 영과 육의 강건함의 복을, 물질의 풍요함, 재물의 복을 온전히 받고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